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9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9장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 1절과 2절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그 두 아들들이 장성하여 그들로부터 두 민족이 나온 약 2000년의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그리피스 토마스 박사에게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 구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학생과는 다르다. 나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배척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불량배였고 불경건했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로부터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기를 원하는 민족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에서를 배척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뜻에 따라 선택을 하셨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보시자고 우리가 냉정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적인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되새겨볼 만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이 있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니오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합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했을 때 사람들은 즉시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참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들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임 기간 동안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엔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그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파헤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생각하시고 공의롭게 생각하신다고 신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교리를 회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양쪽이 다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이 땅 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음 순간이라도 저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장 나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인지 옳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는 그저 머리를 숙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떠나 여러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주 안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곧은 목과 굳은 무릎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굽히면서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15절을 봐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는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보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통솔하여 인도해냈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인데 너 모세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타부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경배할 따름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나 인간의 수고의 대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함은 하나님의 그 판단과 행위의 원인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판단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스티플러 박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지와 경영은 은혜의 유업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그에게 실문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 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바로는 선택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기회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나는 바로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됩니다. 사람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 자입니다. 19절 봐보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인의 추리이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20절 봐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20절 말씀인데 인간의 추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와 위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존 피터 랑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그 인간들 앞에 하나의 실체로 등장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그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될 것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주의와 대항하여 하나님은 변호하시면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리의 한쪽 측면만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랑게경이 쓴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옳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작은 별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단 한 개의 나뭇잎도 만들 수 없다네. 또 산을 던져 올라가거나 바다를 가라앉힐 수 없다네. 불신으로 가득 찬 건방진 소인들이라네. 당신은 그 장엄한 광채를 가져올 수 없다네. 또 황금빛 석양을 불러올 수 없다네. 또한 창백한 달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낼 수 없다네. 그런데 어찌 감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을 의심할 수 있으리 라는 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 사실을 변경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몇 구절에서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비하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숭이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고 시편 103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망각합니다. 어떤 익살꾼이 말했듯이 티끌이 굳어지면 진흙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18장 27절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확한 위치가 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고백한 것이 아니겠어요?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21절로 이제 가보실까요?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인간성에 동일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모세를 지으시기 위하여 약간의 진흙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덩어리의 진흙을 취하여 바로를 지으셨죠. 이 진흙들은 처음에는 모두 불결하고 보기 싫으며 죄악된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는 그릇이 귀하게 된 것이고 곧 귀히 쓸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천히 쓸 그릇,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용할 그러한 그릇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비와 그 주권의 위엄을 갖고 자유롭게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확립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관용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진흙, 죄와 반역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집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그릇들을 생명이 없는 질그릇으로 진흙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그의 자비는 피조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데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의 표현에서 AD 70년 멸망한 유대민족을 설명하면서 그 진노의 그릇이란 AD 70년에 멸망한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하다시피 예수님은 이러한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셨거든요. AD 70년에 마침내 심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선택받은 민족이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남아있는 믿는 자들 곧 그 민족을 영속시켜주는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두 번째 예언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인용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또 장차 돌아오게 될 이 지구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럽으로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일부 백인들은 그들이 우월한 종족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다른 종족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요. 바울은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또는 여러분의 조상은 그때 유럽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동양 쪽에 있었다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나름대로 한국에 있었고 또 이 극동 아시아에 있었단 말이죠. 이 버난 맥기 목사님은 아마 그 조상이 스코틀랜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영국 쪽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조상은 영국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종족보다도 미개하고 더러운 야만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똑똑하고 받을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로 23절인데요.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대환란 기관 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략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환란 기간 중엔 오직 14만 4천명의 유대인들이 인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매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비율인 것이죠. 저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지만 14만 4천명은 주의 증인들이 될 것이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 왔으며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